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기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 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아멘. 요셉이 형들의 곡식 보따리에다가 돈을 도로 넣어서 그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왜 요셉이 이런 장난을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요셉이 이런 장난을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탈반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탈반이라는 동아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탈춤을 배우고 또 그 탈춤 사유에 배어있는 서민들의 애환과 노고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사실은 이념 서클이었습니다. 제가 그 탈반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한 것은 원래 제가 탈춤을 좋아해서도 아니었고 또 민족 문화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춤에 쓰이는 탈바가지도 한번 못 본 상태에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탈반 동아리의 대선배 중에 영화감독 장선우 선배와 시인 김지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턱대고 그 탈반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화와 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김지하 선배는 저의 우상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의 시집들을 거의 달달 외우고 있었고 지금도 거의 외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같은 시는 제가 직접 노래로도 만들어서 불렀을 정도로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런 선배예요. 그분의 작품 중에서 대학 입학 당시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은 그분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시면서 쓴 희곡 금관의 예수라는 희곡이었어요. 특히 그 희곡의 첫 부분에 나오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는 시에 역시 미학과 선배인 김민기 선배님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는 동아리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또 술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고 불러제끼는 저의 18번이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금관의 예수,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 얼어붙은 저 캄캄한 곤욕의 거리,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죽음 저편에 사철 푸른 나무숲 거기 있을까?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고된 삶을 버리고 죽어 그리로 가리라. 끝없는 겨울, 민모를 어둠 못 견디겠네. 이 서러운 세월 못 견디겠네, 못 견디겠네. 이 기나긴 가난 못 견디겠네. 차디찬 세상 더는 못 견디겠네.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은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우리 구원하실 그분 어디 계실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제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한 곡 제가 불러드리죠.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하소서
2절은 콘서트 때 그때는 이 노래와 이 시와 희곡을 읽으면서 약자들을 외면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 예수님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에 무관심하신 분처럼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마치 약자에게는 등을 돌리고 계신 듯한 기회주의적이고 성공지상주의자처럼 느껴지는 예수를 계속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때까지 2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역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신앙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족의 출세와 안위가 최고의 지상 목표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팽겨쳐 놓은 듯 보이는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게으름이나 무관심 혹은 그분의 몰지각한 기호나 불공평한 처사의 산물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인 김지화 선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난과 착취와 불공정과 불공평 등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제발 이제는 여기에 눈 좀 돌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무지와 불신앙의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입니다. 세속적 복음의 잣대 아래에서는 주님이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관의 예수라는 연극을 보면 시멘트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의 머리에는 배때기 사장이라는 그 사장이 헌금을 하여 만든 화려한 금관이 씌워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 예수의 금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배때기 사장이 나이 어리고 경험이 많은 잘 빠진 창녀를 찾죠. 그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그 사장을 쫓아가는 장면 뒤에 그 금관의 예수를 멀뚱히 바라보던 문둥이 하나가 그가 생각하기에 돈 많고 깨끗하고 잘난 이들만의 친구인 금관을 쓴 예수를 향해 욕지거리를 하다가 그 아래 오물을 토해내고 쓰러집니다. 얼마 후 문둥이의 얼굴 위로 예수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는 그 금관을 쓴 시멘트 예수가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 시멘트 속에 갇혀 있었다. 답답하고 어둡고 적적한 이 시멘트의 감옥 속에 나는 너처럼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싶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감옥 속에서 해방되는 날을 해방되어 너희들 속에 너희들의 그 불행 속에 내가 다시금 불꽃으로 살아타오를 날을 그런데 네가 왔다. 네가 가까이 와서 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구원받았느니라. 문둥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오직 저희들만을 위하여 저희들만의 신전에 나를 가두었다. 내가 너 같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그들은 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들은 나의 제자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의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박해받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귀를 막는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의 안락과 부귀와 영예와 권세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탓으로 그들의 귀에는 나의 말도 너희들 가난한 백성의 외침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이 날 가두었다. 물론 이 희곡은 신앙적 관점에서 타락한 교회상과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7, 80년대의 군부 독재 하에서의 억지와 불평등과 폭압에 대한 빈자의 항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그냥 말없이 묵인하고 있는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연극이에요. 절대 성경적인 연극 아닙니다. 사실 그 연극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서의 피고는 배때기 사장과 게으른 신부를 포함한 이기적인 사회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의 제목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예수가 대표로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억지와 착취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한풀이를 예수에게 할까요? 왜 예수가 그 욕을 전부 먹어야 되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촛불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공의의 시행을 촉구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외치고 있어요. 당신 왜 직무유기하고 있냐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사회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오만불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바로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를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를 시멘트 안에 가두었다고요? 누가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 대신 금관을 씌워 놓았습니까?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창과 방패에 새기고 패권주의와 영웅주의와 성공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십자가의 진위를 왜곡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놓고 예수를 믿으면 그 금관을 쓴 예수와 어울릴 만한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예수는 십자가 대신 금관을 쓰고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를 돕지 않느냐는 빈자들과 약자들의 돌팔매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까지도 거룩의 완성의 과정으로 통과하며 감내하며 수긍해야 한다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의 지상 목표도 이 세상에서의 부와 편안함과 화려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억지와 불평등과 착취를 눈감아주는 예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예수랑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면과 직무유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당신은 내 삶에 신경 안 쓰냐고 여러분들도 대모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상과 그들이 생산해 놓은 열매들을 자각해 하시고 하늘의 삶을 소개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 있지 이 땅에서의 가난과 학대와 착취와 불공평을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때로는 맹수의 우리 안에서, 때로는 문둥병을 가지고, 때로는 공산주의 하에서, 때로는 노예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놓여있는 이들이 문둥병을 여전히 앓으면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간 지하 무덤 속에서 공산당의 총뿌리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실제로 역사 속의 존재함을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념과 폭력과 억지와 질병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여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그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며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자기 안에 있는 데 또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며 예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현실의 상황과 무관하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고단한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예수는 마치 부자들만의 편을 들어주는 불평등하고 기회주의적인 예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독교의 지향점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관의 예수라는 시가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함께 하소서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함께 하소서. 이렇게 세상은 더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평등 투성이며 억지 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하고 뭔가 붙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착취와 억압과 분열과 억지와 불평등과 학대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삶만이 이러한 더러운 역사의 배설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만 확고하게 나에게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 주여 이 상황 속에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는 것은 이 역사를 아직 올바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해결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잠시의 과정뿐이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도 분별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하나 해결을 못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질병 속에 내팽겨쳐 두시는가 하는 불경한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놓은 금관을 벗겨내는 데에 주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예수의 금관을 벗겨낼 수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고 배워가며 우리 자신이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명성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불평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불가능하며 얼마나 치사하고 패역하며 더러운 존재인지를 폭로하시고 십자가가 그걸 폭로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왔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폭로해버리고 그 더러움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그 모든 오물들을 덮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낸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출산해놓은 가난과 질병과 불공평과 억지와 부패 등을 오히려 경험하면서
그렇게 폭로된 이 세상의 죄악을 올바로 직시하고 인식하며 자신도 그 더러움과 패역함의 출산에 일조를 한 죄인의 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지와 부패와 착취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설사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쓰레기 같은 역사의 탄생의 주인공임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절절히 체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난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시며 때로는 억지와 불공평 속에서도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만 외치고 있다면 그가 바로 불신자인 거예요. 질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망의 증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망의 증상인 가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질 말아요.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삐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가봐야 뭐해 내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마음 고쳐먹으세요. 이렇게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에 물든 기복신앙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목표 지점을 이 땅에서의 불평등과 억지와 가난과 고통에서의 해방쯤으로 폄훼하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도 역시 예수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는 옳지 않은 가르침인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죄가 양산해 놓은 억지와 불공평과 부패 등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삶의 원리를 등지고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향으로, 지향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본인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무력이나 시위를 통하여 싸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 누가 민중을 해방시킵니까? 누가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요? 십자가는 앞세워서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게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와 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무력에 의한 승리나 이 땅에서의 세상적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란 말이에요. 근데 뭘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촛불 들고 나가서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노예가 노예의 자리에서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다 촛불 들고 나와서 뒤집어 엎어버려야죠. 그건 이 세상에서의 공평한 삶, 부유한 삶, 인기 있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적인 삶이니까 너희들도 바보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나와서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민중신학이. 그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베드로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괜히 예수님 일만 만들었죠.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르는 바람에 자르려면 눈을 찌르든지 목을 치든지 하지 귀를 한짝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주워서 먼지 털어서 붙여주는 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너희들어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너희들어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우리는 우리의 검을 뽑아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뽑아들 창과 검을 대신했다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또 창을, 또 검을 뽑아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출산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허무한 것인지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은혜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를 믿음으로 미리 사는 자로 성숙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지나 부패나 착취나 더러움 등에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착취를 하고 사기를 치고 억지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먼저 사실한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딜 나가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데 그러한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뒤집어 엎는 일에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가 가래침을 뱉는 문둥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기근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착한 삶, 선한 삶,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 등으로 정의하는 것도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성공주의와 행동주의의 산물이에요.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분투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한 삶을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훈련받고 양육받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넘어짐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똑똑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면서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불가능한 자신의 실체 확인과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긴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가끔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선한 삶을 열심히 훈련하자, 연습하자, 노력하자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당하며 우리의 위선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져 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적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한 삶이며 진짜 순결한 삶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예수가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나처럼 못 살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바리새인이라 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리빙스턴의 시체가 영국으로 옮겨지던 그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슈바이처는 우리를 이용해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리빙스턴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였다라고 그 운구 행렬을 막아섰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이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구제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그러나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선교와 구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리빙스턴은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알고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선교와 구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하니까 선한 삶이 내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본을 받아 쫓아가야 하는 훌륭한 위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선교와 섬김과 선행은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고생이 되더라도 선행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구제의 힘을 쓰다 보면 인간은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줘요. 그리고는 은연중에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참 보람된 삶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 선한 일이 자기에게 스스로 점수를 주고 스스로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면 그게 바로 슈바이처의 선행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행과 섬김의 삶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저 잘했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둘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뭐예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했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토색, 불이 가능과는 거리가 먼 순결한 삶을 살고 있고 정의로운 일만 골라하는 바리새인이 멀찌감히 서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자기가 저지른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폭로당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슴을 치는 그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세요. 바로 그 세리의 고백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며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진짜 의로운 삶, 진짜 선함 삶, 진짜 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힘을 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완성의 자리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이한문 불살라 공평과 정의가 통용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도 우리 성도의 올바른 지향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그 어떤 고귀한 행위도 다 헛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무관하게 얻어진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의가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섬김이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모든 종교적 행위나 구제나 선행에 앞서 죄의 처참한 실상과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온전한 은혜를 깊이 배우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더러움이 폭로될 때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고 천일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걸로 땜빵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과분하게 11초 한번 쏠게요. 아니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드린다니까 용서해줘. 퉁쳐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털어서 구제하고 1푼도 안 남기고 전부 털어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어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 닫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에서 나온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무슨 구제하겠다 섣불리 선교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절감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명설교나 근사한 은사나 엄청난 구제사업이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의를 위한 분신의 투쟁이나 산을 옮길 만한 멋져 보이는 믿음이나 지식들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Udays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도 카운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몸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분신자살하면 개죽음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과시나 엄청난 구제를 행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식과 부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잘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앞서 보내어진 요셉에 의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같죠. 짐 속에다가 괜히 돈 넣어놓고 잔 넣어놓고 그리고 뻔히 아버지 동생 살아있는 거 알면서 데려오라 그러고 장난치는 것 같죠.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너희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복이 부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그들의 짐 속에다가 돈도 넣어놓고 잔도 넣어놓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니들이 스스로 몸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삶에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아? 베냐민 데리고 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이제 야곱이고 뭐고 전부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죠. 그때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먼저 앞서간 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 몰고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덜 죽었잖아요. 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그게 창세기 4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수와 십자가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서 나는 나약한 자예요.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예요라는 고백을 드러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한 것이며 멸시받아 마땅한 자이며 지혜도 없는 자이며 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티끌인 나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다리가 눈, 코, 입이 달린 사람이 됐어요. 티끌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어디다 대고 왜 당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어디다 대고 시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거기가 지하 무덤이든 맹수의 우리든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든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망하면 좀 어때요? 병정 걸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지덕지하고 그것도 감지덕지한데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신다니 영생을 주신다니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까지 거 감수하고 가죠.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 안 해준다고 아각거리면은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불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머리에 씌워놓은 금관을 벗겨드려야 돼요. 금관을 쓰신 예수와 어울릴 수 있는 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귀적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머리에 씌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서도 빨리 벗어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냈어요. 저 기특하죠?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라는 바리새인적인 엉터리 행위주의적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 내가 창녀고 내가 문둥병자면 내가 세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작은 예수로 봐주시겠다라고 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삶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낮아지셔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오징어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인생이에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오징어포처럼 납작한지 이해가 가세요? 그걸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부인되다 보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열려요. 그때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이 재산 다 내놓고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자기 의로 자기에게 점수 주기 위해 그런 일은 지양하시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멘탈 프로블럼을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전화였고요. 그 아들이 갑자기 대학생인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서도 정신이 들면 늘 성경을 본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미친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두 번째 전화가 아직 술을 못 끊고 있는 어떤 장로님의 부인의 전화였어요. 장로인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술을 못 끊겠느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세 번째가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의 딸. 어머니가 수십 년간 정말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치매가 걸려갖고 요즘은 성경책을 북북 찍고 있대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암에 걸린 딸을 둔 엄마인데요. 그 엄마는 지독한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딸에게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하고 그게 전부 몸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겨우 발견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각각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묻는 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 세상은 정신병으로, 인형으로, 질병으로, 치매로, 더러운 폭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내려고 애를 쓸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내 아들은 내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때때로 거기에 밀어넣으신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 세상이 내 백성을 이렇게 치매로, 암으로, 정신병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는지 봐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미친놈이고 우리가 치매 걸린 환자죠. 매일 들어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치매 환자죠. 우리가 정신병자예요. 술 못 끊는 장로를 욕합니까? 여러분이 못 끊는 게 술 하나예요? 그게 무엇의 대수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너무나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금관의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이들을 허락하시는 건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이 생산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냈는지 한번 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아들들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너희들 봐. 치매 걸렸다고? 그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내가 함께하는 한 그가 어떻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설교 CD를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그는 내 딸로 내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왜 그거를 못 배우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냔 말이에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의 규정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누구를 살해를 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으면 율법도 그를 용서합니다. 만약에 우울증에 걸린 어떤 사람이 뇌에 신경물질이 전해지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목을 매달았는데 어떻게 그냥 죽었어요? 그건 고의입니까? 고의적 자살입니까? 병사입니까? 그건 병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내 자식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은혜는 그보다 더 커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그걸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살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같다라고 이따위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은 교회도 못 와요. 죄책감 때문에. 정작 무서운 자살은 살아있는 영에게 먹을 걸 만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서 영이 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아사되어져가는 그것을 방치하는 그 자들, 그 자들이 진짜 무서운 살해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쌍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는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크게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들 입으로는 매일매일 사람들 죽이고 있으면서 그거 살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살인으로 간주한다, 살인으로 여긴다가 아니라 살인. 근데 그 살인은 용서가 되고 자살한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한 발 한 발 잘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